일본의 현대 소설가인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기도 했죠.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역사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박해 상황을 잘 그려 표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 당국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한 선교사까지 배교시킬 목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배교를 시켰는가를 표현하는 장면이 매우 끔찍합니다. 성도들을 코와 입을 꿰어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고문하여 죽였습니다. 그 고문당하는 사람이 배교하는 것만으로 살려주지 않고 바로 그 옆방에 그 사람을 전도한 선교사를 데려다 놓고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선교사까지 배교해야 그들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배교를 강요당했고 또 일부 배교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포르투갈 예수회의 신부인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충격을 받은 제자 두 명이 이를 확인하려고 뒤따라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배교한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나는 이 농부들이 구덩이에 던져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야.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진 신부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결혼 상대자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결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믿고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암으로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슬퍼하면서 기록한 책에서 하나님께 실망하며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다스리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시는가? 호소하는 기도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시편 44편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엄청난 상실과 고난을 경험했던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욥도 고난 속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찾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실망감의 표현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제가 열거한 시편 기자들, 욥, C.S. 루이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때로 경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실망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나누셨던 예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감추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중세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감추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 십자가의 모욕과 고난과 고통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하나님 또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심판받아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복을, 용서를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바로 앞구절을 보면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것이라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가 벌어놓은 소득과 에티오피아가 벌어놓은 재물이 내게로 넘어오고 스바의 거인들이 내게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뒤에서 터벅터벅 걸으며 사슬에 묶인 채 내게로 넘어올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절하고 빌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그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됨으로써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몰랐던 열방의 나라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터벅터벅 그들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인들이 터벅터벅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벅터벅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조롱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럼 14절과 15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절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현 상황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하나님은 현재 상황,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14절에 미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만 장차 이 과정을 통하여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의 숨으심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마다 자신을 제한하시고 감추셔야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도 감히 보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연약한 인간은 흔적도 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절규했던 욥이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내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하였던 욥에게 욥기 마지막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폭풍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제한하신 거예요. 그 폭풍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 걸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지극히 일부분을 폭풍으로 표현하신 것이요. 그러나 그 폭풍만 불어닥쳐도 인간은 두려움에 엄습함에 무너져 내리면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2절 3절에서 폭풍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회개합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모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모든 말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게 됩니다. 욥기 전반부에서는 분명 욥이 많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그런데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몇 말씀 하시니 욥이 침묵하게 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는 항상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지극히 일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심으로 나타내시는 까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다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이후로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0번이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배반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가져다주기보다는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처럼 아무런 기적을 일으켜주시지 않는 상황같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이사야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 기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숨어있던 독일 쾰른의 어느 지하 감옥 벽에서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때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영광 받으십니다. 이 나라가 극심히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나라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심으로 나타내시는 까닭은 발견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 또 하나님도 발견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서 어린 시절에 했던 숨바꼭질 게임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 제가 방문할 때 꼭 그 어린이들이 있으면 숨바꼭질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제가 방문한 적엔 다 있어요. 전 세계 공통 게임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저 남미의 산골에도 아프리카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두 사람만 있으면 어디선가는 할 수 있어요. 저 사막에서도 할 수가 있고.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숨바꼭질 게임이 존재할까? 누군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 게임을 전파해서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숨바꼭질 보급 운동 본부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알까? 가만히 거슬러 생각해 보니까 원인을 찾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그때부터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 숨고 찾는 그것이 시작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할 수 있죠. 아주 어린 자녀. 가끔 부모가 이렇게 숨습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도 부모를 찾나 안 찾나 이렇게 숨어본 경험 없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이제 아주 어린 자녀하고 숨바꼭질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이제 눈을 감고 술래가 되고 이제 엄마든 아빠든 숨습니다. 그러면 무식한 부모는 자녀가 도무지 찾을 수 없게 숨어버립니다. 어린 자녀가 찾을 수 있도록 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옷장 속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고 거기서 잠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숨을 수 있도록 식탁 밑이라든지 몇 번만 찾으면 찾을 수 있게 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너 어떻게 나를 찾았니? 그리고 박수 쳐주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부모의 경험이 적은 부모가 옷장 안에 숨습니다. 자녀가 알 길이 없죠. 어린 자녀가 아장아장 걷다가 방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나가버립니다. 설마 옷장 안에 숨었으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문을 끼익 하고 열어주죠. 소리가 난 것을 알고 어린 자녀가 다시 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옷장 안을 열어볼 생각도 못하는 거죠, 어린 자녀에게. 이상하다 그러고 또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부모라면 어떡합니까? 기침을 내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걸럭걸럭걸럭걸럭. 그러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아, 옷장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옷장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모를 발견하고 아,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근데 그때 자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자녀 없어요. 나에게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찾은 거죠. 그리고 부모는 너가 찾았다. 잘했다. 그렇게 찾는 자녀에게 발견되어 주는 부모. 그래서 서로 기뻐하는 게 숨바꼭질 게임의 묘미죠. 순례를 찾게 하고 모두 집에 가버리는 게임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나를 찾고 찾으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반드시 그 그림 속에 힌트가 있고 이 상황 속에 힌트가 있고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왜일까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발견되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고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옷장 문을 여는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보이는 우상을 선택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눈을 만족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은 다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왜 형상을 만들까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대리만족을 주는 거예요. 찾을 필요 없다. 여기 있다.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면 그곳으로 만족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새 번역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찾았을 때 발견되도록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의 위기 상황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침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고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며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을 발견하는 복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만남으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